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의 첫 번째 흑인 민간 항공기 조종사인 루이스 프리먼 씨가요. 지난 1980년 25살 나이에 미국 대형 항공사에 취직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아이고 이런 흑인은 나밖에 없군 이렇게 말이죠. 지금도 미국 항공사의 흑인 비행 조종사는 한 3%로 적은 수치라고 하니까요. 뭐 당시 어떤 감정이었을지 이해가 가는데요. 어쨌거나 그렇게 시작한 이 흑인 조종사의 비행 기장의 삶은 37년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직접 다림질한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말이죠. 그런데요, 지난 8일 이 기장의 아침이 참 특별했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공항을 들어서는데 동료들과 회사가 준비해놓은 샴페인이 터지고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프리먼 씨가 이날 자신의 마지막 비행이 있는 날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언론들은요, 미국의 주요 항공사의 첫 흑인 조종사의 마지막 비행이라는 제목으로 프리먼 씨의 이야기를 소개했고 이번 주에 이야기가 알려졌는데요. 언론사 기자들이 물었더군요. 어떤 비행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고요? 그의 답은 흑인 인권운동가 로사 팍스의 운구를 싣고 비행했을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요, 회사에서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비결은 이 프리먼 씨의 아내의 말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 특히 소수계 젊은이들에게 비행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조종사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자리라면 자신의 돈을 들여서 비행기 표를 끊어서라도 가곤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열정과 일에 대한 책임감, 애정이 남달랐던 거죠. 프리먼 씨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풀어봅니다. 기자 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 뉴스 풍경, 그리고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Nat King Cole이 부릅니다. Almost Like Being in Love 들어보시죠.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의회 야구. 지난 14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야구장에서 야구 연습을 하던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 스티븐 스컬러스 의원이 총기를 든 괴한에 의해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미 의회 야구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습니다. 미국 의회 야구의 공식 명칭은 자선을 위한 의회 야구 경기라고 하는데요. 1909년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이 해마다 자선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인 대공황이 찾아왔던 1930년대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중단됐었지만 1962년 현대적인 모습으로 다시 열렸습니다. 야구 경기를 앞둔 의원들은 보통 의사 일정이 시작되기 전인 이른 아침에 나와서 야구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요. 의원들은 실제 야구 경기에서는 자신들이 대표하는 주가 표시된 운동복을 입고 경기를 치릅니다. 최근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야구 솜씨가 우세를 보여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역대 경기는 39승, 39패로 막상 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기는 자선 활동인데요. 15달러까지 입장료를 내고 의원들의 경기를 대중들이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야구 경기 때 자선 모금을 통해서 50만 달러가 모였고요. 이 돈은 여러 단체에 기부됐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청바지의 귀환. 여러분, 땡빼바지라고 아시죠? 흔히 운동할 때 입는 레깅스. 그러니까 신축성이 좋고 양말처럼 쭉 당겨 신는 듯 입는 바지의 한 형태입니다. 이 레깅스가 최근 몇 년 새 젊은 층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청춘의 상징이면서 편하고 오래가는 청바지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식어가던 추세였습니다. 2015년엔 남성 잡지 표지에 미국 프로풋볼 슈퍼볼의 영웅인 톰 브레디 선수가 레깅스 같은 운동복 바지를 입고 나오면서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덕에 레깅스와 운동복은 2012년도에서 2016년 계속 6%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청바지가 다시 인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유로 모니터에 따르면요, 지난해 미국 내 청바지 매출이 1.7% 증가해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난 걸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청바지 매출 성장세는 2012년과 2013년 계속 3%에 미치지 못했고요. 2014년과 2015년엔 각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절대 식을 것 같지 않았던 청바지의 존재감과 인기가 식어감에 따라 청바지 업계의 각성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도 매출 증가에 도움을 줬는데요. 레깅스처럼 편한 청바지를 고안했던 것이죠. 잘 늘어나는 부드러운 청바지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자료를 내놓은 유로모니터는요. 올해는 미국 내 청바지 매출이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12일자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되돌리지 않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9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2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7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했습니다. 13일자 보도입니다. 한국의 새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명됐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했던 조지명자는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언한 북한에 모든 수단을 사용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14일자 보도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나라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연료 등 필수품 유입을 차단하고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나라에 대해 2차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5일자 보도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5일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조치를 하라는 기존 전제 조건의 수위를 낮추며 대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억류됐던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의 귀환이 미북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했습니다. 미 당국자의 방북은 자국민의 석방에만 초점을 맞춘 별개의 사안이라는 설명입니다. 유엔 국제노동기구가 지정한 세계 아동 노동 근절의 날이 지난 12일이었습니다. 북한은 자국을 어린이의 천국이라고 선전하지만 탈북자들은 북한의 이런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심층 취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취재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편하게 좀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지난 12일이요. 유엔 국제노동기구가 지정한 세계 아동노동 근절의 날이었습니다. 북한이란 나라는 이 자기 나라를 어린이의 천국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탈북자들은 이 북한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심층 취재로 북한의 아동노동에 대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취재기자 김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취재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네,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6월 12일이 유엔이 지정한 세계 아동 노동 근절의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날을 계기로 북한에서 실제로 아동 노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물론 탈북자들 인터뷰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취재는 이제 주로 탈북자들을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
사실 제가 이걸 해야겠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분이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님이었어요.
네.
김성은 목사님은 북한 내 고아 구출 활동을 할 뿐 아니라 이 북한 어린이들의 단체 노동 등 북한 내부 실상을 촬영해서 국제사회에 공개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2년 전에 저희 VOA 방송 에도 직접 오셔서 북한의 동영상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동영상에는 고사리 손으로 자기 머리보다 더 큰 자갈을 기차 철로에 옮겨서 망치로 깨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의 모습, 또 탄광에서 석탄을 나르는 모습, 또 시장에서 미나리를 팔고 있는 어린이, 겨울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산에서 나무를 끌고 가는 아이들, 쓰레기장에서 먹을 것을 찾는 꽃제비 모습 등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의 증언을 듣기만 하다가 실제 이런 모습을 보니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네.
김성은 목사님이 혹시 최근에 또 동영상으로 이런 모습을 촬영한 게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려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성은 목사님을 통해서 기사에서 인터뷰한 그 지혜와 또 지연양이었죠?
네네.
이 어린이들의 사연을 듣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혜 양은 16살이고 지연 양 14살 둘이 자매인데요. 아. 6개월 전에 탈북해서 지금은 김성은 목사님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양딸로 네. 이렇게 맞으셨더라고요. 네. 지연 양 경우에는 평안남도 소학교 3, 4학년을 다녔고 중학교 1, 1학년을 다녔다고 하는데요. 학교 수업 후에 한 일은 주로 자갈, 돌, 모래, 나르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수업을 8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면 그 이후에는 이 도로공사에 필요한 자갈, 돌을 가져다줘야 했고 모래를 나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선생님이 자기 개인 텃밭 일을 시키기도 했대요.
네.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아, 사기 싫다 이런 말을 못하니까 다 가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이제 혼나거나 욕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아이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형편이 안 돼서 이렇게 뭐 이런 걸 또 얘기한 게 뭐 자갈 돌뿐이 아니라 무슨 토끼 가죽 뭐 무슨 이깔나무 씨 나무 씨 뭐 가져오라는 게 많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일도 시키면서 요구하는 것도
예,
있었군요.
과제가 그런 게 많은데 이런 걸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에 못 나오는 그런 실정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참. 네, 기사를 보니까요, 이 지연 양하고 또 지혜 양이 바로 그런 경우였던 것 같은데.
네네.
동생을 부양하고 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학업까지 포기하고
네.
한강에서도 일을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연 양은 그래도 한 2년 정도 학교를 다녔는데
네.
언니인 지혜 양의 경우는 이제 동생도 이렇게 동생 과제일도 도와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양강도에 있는 한 광산에서 밤에 8시에 가서 그 다음날 9시 늦게까지는 12시까지 일을 하면서 밤을 새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밤에 한숨도 못 자고 12시간에서 15시간 일한 건데요.
네.
이렇게 해서 받은 돈은 고작 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만 원이면 일주일치 식량을 살 수 있는 정도인데 이마저도 이제 간부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해라, 어느 정도 분량의 탄을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대요.
네.
근데 그만큼 못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밤을 새서 일을 해도.
네.
그런데 이렇게 참 북한 아이들이
네.
탄광에서 일을 많이 하나요?
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제 네. 물어봤더니 지혜 양보다 더 어린 친구도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3살이었던 자신이 가장 당시 어렸고 언니 오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히 나이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래서 많은 북한 청소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UN 인권조사위원회 COI도 지난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네.
아이들은 15세 또는 16세부터 강제 노동 시스템에서 전일제로 일하며 광산일과 같은 가장 힘든 노동에서도 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른이 할 일을 어린이들이
그렇죠.
네. 밤을 새가면서
네.
만 원 벌자고 그런 일을 한 건데
네.
그런데 기사에서요. 이
네.
북한에서 그 고아원과 관련된 일을 했던 김지영 씨였던 것 같은데
네네.
참 충격적인 증언을 했어요.
네.
따로 인터뷰를 한 건가요?
사실 지난 4월 말 워싱턴에서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때 북한 고아 문제 관련한 행사가 열렸었어요.
네.
당시 제가 취재를 갔었는데 그날 행사에서 김지영 씨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네.
김지영 씨는 북한 아이들이 8살 때부터 농사나 건설 일에 동원되며 이들은 8살부터 북한에서 건설과 농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노동력으로 간주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연 양하고 지혜 양, 또 김지영 씨 세 명의 탈북자에게 들어봤는데
네네.
또 다른 증언을 드린 게 있나요?
네. 사실 제가 북한 유치원에서 일했던 김가영 씨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네.
제 기사에는 안 들어갔는데 이 COI 보고서에서 5세 이상의 북한 어린이들이 농사나 청소와 같은 강제 노동에 종사하게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 유치원에서 북한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이 노동에 동원되는지 궁금해서 유치원에서 일했던 김가영 씨에게 이제 물어봤는데요.
네.
김가영 씨 답변이 이제 넣고 싶었는데 기사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왜냐면 초등학교 아까 늘리려면 초등학교 연령 없던 건지 유치원에는 동원이 없어요. 노동이 연령별로 다 다르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얘기 좀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이면은 돌멩이 주워서 대화에 담아가지고 작업장에 날라다 주는 거 그리고 잔디에 풀 뽑는 거 그러니까 잔디라는 것보다는 이런 밭에 가가지고 나쁜 풀 뽑는 거 일을 시켜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지방 유치원 상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영 씨가 일했던 유치원에서는 아이들 노동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유치원 아이들은 없었지만 그 위에 소학교 이런 아이들은 뭐 자갈이나 돌 이런 걸 나르는데
불법 매우
네, 많이 힘들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가영 씨 본인도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돌 나르고 이런 걸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영 씨는 현재 아직도 이런 북한 아이들이 이런 과제를 해가기 위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강가에 나가서 삽질고 나가서 그 모래를 파서 자루에다 꼭 채워가지고 밀고 나르는 거예요. 근데 강가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1시간 정도예요. 그 1시간 정도를 그 어깨에다 메워가지고 쉬며 쉬며 가는데 그 1시간 정도 거리를 가는 게 3시간 넘게 가거든요. 근데 파는 것까지 하면 진짜 첫 시간에 시작해서 어두워지자 할 때 학교에다 그걸 제출할 수가 있는 거죠. 모래 한 자루를 제출하는 시간이.
네. 그런데 북한의 이런 어린이들이 노동을 하는 이런 문제가 네. 뭐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래된 네. 일이고 또 네. 보편적인 것 같은데 네. 이런 문제가 국제사회에는 많이 알려져 있나요?
네, 사실 이런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 또는 북한 수용소 내 강제노동 문제에 비해서는 네. 그렇게 많이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권은경 사무국장은 이런 북한 아동노동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최근 들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번 취재를 하면서 조금 의아하게 여겼던 점이 이 북한 아동 노동 문제가 왜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나 이런 점이었어요.
네.
이 COI 보고서만 봐도요. 총 페이지가 그 보고서가 625페이지인데 이 가운데 노동 아동 문제는 한 페이지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권은경 사무국장은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탈북자들 자신도 이런 아동 노동이 북한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점도 있었고
아 그래서 증언을 안 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네.
그렇지만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아동 노동 문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뉴코리아 여성연합, 갈렙 선교회 등 4개 단체가요.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아동권리위원회 예비심의에서 이런 북한 정권의 아동 노동 착취에 대해 증언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오는 9월 본 심의를 열어 주요 지적사항과 우려사항, 권고사항 등을 담은 최종 견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국무부도 지난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학생들이 공장이나 농장에 동원된다며 이 같은 강제노동이 학생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북한의 아동노동에 대한 문제가
네.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국제사회 주목을 좀 받아야 하는 문제고
네.
그렇게 되길 기대를 하는데요.
네, 네.
자, 이번에 김현진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네.
실제 북한 아동들의 그 노동 실태를 탈북자부터 직접 들었잖아요.
네네.
어땠나요?
사연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지혜양의 경우 제가 그렇게 밤새 일하면서 아프진 않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주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심층 기사에서는 이 부분을 포함을 못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원래 앓고 이런 게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다행히 어려워서 그런지 제가 대체를 안 알았어요. 남들이 5번씩 10번씩 알아도 저는 너무나도 건강해서 저희 할머니가 맨날 건강체라고 그랬어요.
아 너무 씩씩하다. 네, 지혜양은 자신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 지혜양 건강 지금 매우 안 좋다고 해요. 지혜양이 탈북할 때 코피를 많이 흘리고 또 최근에도 많이 아파서 병원에 이제 목사님, 김성은 목사님 데려갔는데
네.
의사 선생님이 21살이나 22살 때쯤 갑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탄광에서 마스크도 없이 일하고 또 밤잠도 못 자고 이래서 간이 다 망가졌다고 하네요. 마스크는 왜 안 쓰고 일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스크 사는데 드는 비용이 한 달 탄광에서 일해서 받는 돈만큼 비싸서 살 엄두가 안 났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사연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이 두 자매 이야기
네.
또 한 탈북 여성, 두 탈북 여성의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네.
사실 또 다른 지혜와 양과 지연 양이 북한에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아동 노동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국제화돼야 하고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2일 유엔 국제 노동 기구가 지정한 세계 아동 노동 근절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 심층 취재로 북한의 아동 노동 실태에 대해서 탈북자로부터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김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폴리스가 부릅니다. The Air That I Breathe 들어보시죠.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이 공산주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헌화식 행사가 매년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헌화 행사 소식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년 6월이 되면 워싱턴 도심 한복판 작은 공원에 세워진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 동상 아래 울긋불긋 아름다운 꽃들이 수북이 쌓입니다. 1억 명이 넘는 공산정권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바쳐진 꽃입니다. 갇혀있는 나라 국민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새겨진 여인 모습의 이 추모동상 앞에서 지난 9일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를 위한 헌화식이 열렸습니다.
To memorialize the victims of communist regimes around the world since 1917 and to educate Americans about the ideology, the history and the legacy of communism. This past October, we commissioned a poll with YouGov.
올해로 10년째인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 VOC의 헌화 행사에는 매년 수많은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옛 동구 공산권 나라와 스웨덴, 캐나다, 한국 등 19개 워싱턴 주재 대사관, 미국 내 공산권 국가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 등 총 50여 개에 이릅니다. 단체나 기관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들의 참여도 늘고 있는데요. 한 13세 중국인 소년은 엄마와 함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소년은 VOA에 아버지가 중국 정부가 금지한 파룬궁 수련 활동으로 투옥돼 모진 고문 끝에 생을 마감했다며 아버지가 추락 후 몇 주 동안 살아있었지만 당시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끔찍해 한 번도 안아드리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중국인 모녀는 최근 난민 자격을 얻어 미국에 입국했고 중국계 미국인들의 도움으로 중국 내 파룬궁 수련의 자유를 외치며 인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 동북부 보스턴에서 온 20대 미국인 대학생은 자신의 가족이 리투아니아에서 왔다며 헌화식이 자신에게 매우 의미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Very meaningful to me. My family's from Lithuania and they had to leave due to Soviet purposes like occupation and so
이 학생은 옛 소련 점령 당시 나라를 떠나야 했던 자신의 가족이 미국에 살기까지 힘겨운 시간을 겪은 것으로 안다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My great grandfather, he was a member of the Latvian Home Guard, which is like a paramilitary organization.
1940년대 소련에 의해 점령됐던 발틱 국가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왔다는 엘리나라는 이름의 라트비아 국적 20대 여성은 당시 증조부의 결단으로 가족 모두가 캐나다로 이주했다고 말했습니다.
So our three countries were occupied in 1940 by USSR and this occupation was 51 years long and many people if my family didn't flee to Canada we would probably also be one of the victims. So my family also would have been deported somewhere to Siberia and I probably wouldn't be here as well.
51년 동안 이어진 옛 소련 정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증조부의 결단이 없었다면 자신의 가족도 희생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헌화 행렬이 이어지는 동안 베네수엘라 출신 바이올린 연주자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율이 흘렀습니다. 울리 모이지스 아르테가라는 이름의 이 청년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학정에 항거한 상징적인 인물로 소개됐는데요. 미국 언론 매체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헌화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내 대북 인권단체들도 추모 동상 앞에 꽃다발과 화환을 내려놓고 묵념했습니다. 대북정보 유입과 탈북자 구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 노체인 북미주 대표 헨리 송 씨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 그리고 관리소, 교화소 그런 그 수감자들이 수십만 명이 아직도 갇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북한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그 공산주의 때문에 희생자를 기념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 기억해야 되고 꼭 참여해야 된다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대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 공산 정권의 희생자들과 현존하는 다섯 개 공산 국가에 대한 인식을 잃어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솔티 대표는 북한 정권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알리기 위해 행사에 참석했다며 북한 땅에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Well, I would just want to send a really strong messag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that here in Washington D.C. today we are remembering the suffering that you're enduring and living under because of Kim Jong-un, and there's many of us that want to continue to work.
우리는 이곳 워싱턴에서 북한에 있는 여러분께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악마 같은 김정은 정권 아래 고통당하는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인데요. 매년 이 헌화식에 참여하고 있는 미주 탈북민연대 그레이스 조 부대표는 공산 독재 정권의 생존자로서 헌화하는 것에 의미를 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존자로서 자유를 찾아서 지금 이곳에서 추모를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서 여기 참석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더 앞으로 미래에 이런 비극이 더 안 생기려면 우리가 지금 요즘 일어나는 뭐 테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젊은 세대가 지나간 패스라고 해서 역사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이그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부터 우리의 이 자유를 좀 더 아끼면서 소중히 여겨야겠다.
조 부대표는 북한 인권운동가로서 지구상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에 희생당한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라는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정권 아래서 우리가 다 같이 희생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피부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언어도 다르지만 같은 생존자의 입장이니까 우리는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날 행사에서는 리투아니아의 독립에 큰 공을 세운 인물로 리투아니아 최고위원회 수장을 지낸 피터 타스 랜스 버거스 씨가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랜스 버거스 씨는 과거 독재 정권의 참혹한 만행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의 에드워드 리 이사장은 VOA에 북한 김정은 정권이 권력을 위한 전략으로 미사일을 쏘고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지만 전 세계는 그 영향력이 거짓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part of his strategy to maintain power is to keep sending off missiles to try to convince people that he still is number one. But he's not. We know that.
이 리 사장은 전 세계인들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 이사장은 최근 미 의회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 박물관 설립 법안이 발의됐다면서 올해 안에 워싱턴에 박물관이 건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조상진입니다.
네, 조상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2차 임기가 계속되던 1793년 공화당은 하원을 통해 알렉산더 해밀턴을 압박했습니다.
해밀턴 재무장관은 의회가 통과시켰던 정부 자금 사용에 대한 법률도 위반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회의 압박이 가해지자 알렉산더 해밀턴은 재무장관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 경쟁이 벌어진 가운데 1796년 드디어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투표 결과 연방당의 존 아담스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비어의 이야기 미국사 제13부 미국 2대 대통령 존 아담스 행정부의 출범.
존 아담스는 지난 8년 동안 조지 워싱턴 대통령 행정부에서 부통령직을 두 번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이제 존 아담스는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 돼서 미국을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대통령 앞에는 국가 원수로서의 국정 운영에 큰 어려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존 아담스 대통령 앞에는 뛰어넘어야 할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속해 있는 연방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겠지요. 국민의 지지 기반도 부족한 상태고요. 특히 연방당이니 민주공화당이니 하는 이 정당 정치를 워낙 좋아하지 않는 분인데 이미 정당들은 권력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으니 대통령께서 그 사이에 끼어 국정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존 아담스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을 어렵게 만든 인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 전 재무장관은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연방당을 통해 중앙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 아담스 대통령이 연방당 소속으로 당의 지도자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연방당은 해밀턴 전 장관의 정치적 힘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존 아담스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의 강요들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 때의 최고위 관리 3명은 아담스 대통령 행정부의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정계를 떠난 알렉산더 해밀턴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해밀턴의 측근들이 의회를 장악했고 3명의 장관까지 해밀턴에게 충성하며 존 아담스 대통령에게는 늘 반대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존 아담스 대통령 앞에 놓여있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프랑스와의 관계에 대한 외교 문제였습니다. 연방당원들은 대부분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국민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고요. 여러 차례 프랑스와의 전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 이끄는 민주공화당은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습니다.
프랑스가 겪고 있는 혁명은 한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미국은 진정한 국민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프랑스 혁명을 지지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우리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전쟁을 벌일 때 우리를 지원하며 바다 건너 군대를 보내주었고 프랑스의 도움으로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연방당은 프랑스와 우호관계를 맺는 걸 원하지 않는지 프랑스와 전쟁을 벌일 구실만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의 흐름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존 아담스 대통령은 프랑스와 관계를 개선하면서 미국의 방위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주공화당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연방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외국인법과 선동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연방당이 프랑스와의 협정 문제를 계속 거론한다면 자칫하면 프랑스와 전쟁까지 가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프랑스와의 전쟁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전쟁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프랑스와 전쟁의 위기가 감돌던 1799년 존 아담스 대통령은 연방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새로운 프랑스 대사를 임명했고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협정을 성사시켰습니다. 존 아담스 대통령은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난 이때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했던 일들 가운데 후손들이 존 아담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줬으면 하고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존 아담스는 대통령으로서 온 힘을 다해 프랑스와의 전쟁을 막으려 노력했고 결국 성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존 아담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던 해인 1800년, 미국은 또 한 차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알렉산더 해밀턴을 비롯한 연방당 지도자들에게는 당이 계속 존재할 수 있을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갈지 그 존폐가 달려있는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우리 연방당이 그렇게 힘을 다해 밀어붙여봤지만 프랑스와의 전쟁 계획은 결국 수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민주공화당을 견제하기 위해 밀어붙였던 외국인법과 선동법은 존 아담스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방당은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토마스 제퍼슨에 대한 지지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당은 연방의회는 물론이고 주의회에서도 갈수록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연방당은 지금이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연방당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아니면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릴지 그 갈림길이 결정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선거 절차를 뜯어 고친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연방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만 합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37년 매일 아침 빳빳하게 제복을 다려입고 출근하는 비행기 조종사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이런 삶을 산 사람에게 돌아가는 건 뭘까요? 돈과는 바꿀 수 없는 존경과 여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얼만큼 애정을 갖고 계시나요? 한번 질문해 보시는 한 주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